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단상에 올라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정말 그 위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물 한 컵을 마신 다음에 이 그 정치인이 갑자기 이런 말을 시작했어요. 서리콩 말로꾸농 꿍삐리 스바리사바라 삐약삐약 지근새 빵꾸 까뚜기 꼴까나 뻥땀 남남 찹찹 굽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인사로 꾸벅하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옳소 하더니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가 막 박수를 치면서 옳소 하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취재했던 기자가 옆에 있던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무슨 소리인지 알고 지금 올수하고 박수 치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뭔 말인지 모르지만 남들이 치니까 나도 차라 친 거요. 괜히 또 안 쳤다가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구스타프 드롱이라는 사람이 군중심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이 이 군중심리에서 뭐라고 썼냐면 군중은 진실을 갈망한 적 없다. 구미에 맞지 않으면 증거를 외면해버리고 자신들을 부추겨주면 오류라도 신처럼 받드는 것이 군중이다. 그들에게 환상을 주면 누구든 지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이들의 환상을 깨버리려면 희생의 제물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군중심리는 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 시간이나 지금 현대사회나 예수님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은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프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떡을 걷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영광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또 그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짧은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군중들이 따랐지만 정말 예수님을 배우고자 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정말 자신이 바라보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들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군중들로 변했고요. 그들은 다 흩어집니다. 오로지 소수의 사람들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특히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여러 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 달리는 그곳까지 골고다까지 끌고 간 로마 병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느끼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끌고 갔던 이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알고 있거나 그렇고 잘 아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유월절이라 제사를 드리러 올려왔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고요.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그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 일어났었던 일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궁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또 로마 병사들이 누군가를 데려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 맨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던 예수님이란 사람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힘들게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온몸에는 매맞은 자국, 채찍질되어서 온몸이 피로 둘러싸인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그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쓰러지고 마십니다. 그랬더니 로마 군병 하나가 구경하고 있던 이 시몬에게 네가 와서 이 사람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들고 가면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되나? 내가 이거를 들고 가버리면 이 죄인의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릴 텐데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이거를 끝까지 내가 지고 갈 수 있나?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따라갔단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진정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되었을 때 본의 아니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거나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힘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처럼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따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은요, 주님의 십자가로 안다면, 그렇게 나에게 원치 않건 원했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가 지어졌을 때 우리는 아마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원치 않다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자신은 죄를 짓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십자가를 져야 됐습니다. 자기 아들 두 아들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치 않았고 원했든 간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각종 병을 고쳐주셨을 때 기적을 보았을 때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받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주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순간이 다가올 때 과연 몇 명이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기복신앙은 아직도 교회에는 존재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세우려 했던 자들, 그 왕으로 세웠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정말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교회를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버겁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것을 버리려고 할 때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가, 피하려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은요, 결코 여러분이 피하거나 또 무거워하거나 하는 길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요, 원래부터 눈물 없이는, 희생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낙타와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낙타는 하루에 두 번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 아침에 일이 시작할 때가 되면 무릎을 꿇어서 주인이 그 위에 짐을 싣든지 사람을 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 짐을 내려놓든지 사람을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낙타는 하루에 두 번 주인 앞에서 무슨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주인이 그 안에 그 위에 무엇을 놓든지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낙타를 죽이려고는 하지 않죠. 낙타 위에 코끼리를 놓는 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분명히 그 짐이 그 낙타가 지고 갈 수 있는 만큼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는 그 주인이 얹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짐을 얹어주십니다. 문제는 주 앞에서 그 짐을 받기 위해, 그 십자가를 받기 위해 무릎 꿇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는 짐이 되지만 그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 주님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 매일매일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따라갈 때는 반드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뭐 저항할 수도 없었겠죠. 로마 병사들이 시퍼렇게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대로 사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메고 갑니다. 성경에 유명한 그 전설이 하나 있죠. 베드로에 대한 전설이 있죠. 이것 때문에 코바지스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야사를 통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정사는 아닙니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베드로의 제자들이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빨리 로마를 떠나십시오. 선생님은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두려워서 로마의 성을 나와서요. 이른 아침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코바리스 도미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피해서 도망가는 로마를 향해 간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간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성을 향해 가시다가 사라져버렸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에 같이 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갑니다. 잡히게 되고요.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원형 극장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쳐다보는 그 앞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를 무서워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매달릴 수는 없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답니다. 머리가 밑으로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의 입과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비록 늦게나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고 그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지신 분도 여기 있습니다. 힘들지요. 아프지요. 어렵지요. 버겁지요. 근데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이것이 계기가 돼서요, 더 열심으로 주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두 자녀가 귀한 사역자가 되어서 1세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영광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접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지금 우리가 정말 읽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영광은 후손들에게까지 영광, 하나님께 축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얼떨결에 십자가는 지었지만 끝까지 충성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엉겁결에, 하지만 끝까지 했을 때 그는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요,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시몬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요,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알려진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그 루퍼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모든 사람들한테 문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똑같은 알렉산더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너무 흔한 이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루포가 시몬의 아들인 데는 일반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마가복음이나 바울서신에서 루포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적고 있고요.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바울이 그 존경했던 아니면 존경을 표했던 인정했던 하나님의 사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어쩌다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잠시 동안 그 중간에부터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만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의 자손대대로 그 상급은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건건한 자녀들로 하나님과 섬기는 자들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우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들의 후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 여러분이 지어 가시는 그 십자가가 아무리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아무리 무겁든 가볍든 버겁든지 아프든지 여러분 끝까지 지시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님과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시면 어페이사이드에 웨스트사이드 쪽에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지요. 락커펠러 자리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커다란 종탑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종탑이 높아서요.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종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장 종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 한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있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죠. 십자가를 보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가리켜주는 방향으로 쳐다봤더니 십자가 종탑을 수리하는 수리공들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열심히 십자가를 닦고 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참 이상하다. 십자가에 아무도 안 달려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십자가에 누군가가 달려있으니까 그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이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아,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쳐다보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의를 위해서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가 또한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고난에 참여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지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죽도록 십자가를 질 그렇게 해서라도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많이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기적, 부흥의 기적 많이 얘기하죠. 그것은 한 번도 여러분 전 교인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시작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소수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